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출애굽 여정과 성도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도표도 여러분이 같이 펴 놓으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제단에 관한 규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은 23장까지 계속해서 초반부까지 나오는 것은 판단의 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단의 법도. 그러니까 어떤 상세한 어떤 법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법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잠깐 요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판단의 법도 중에서 그 2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종에 관한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이렇게 돼서 종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노예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었죠. 노예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는 일곱 번째 해, 6년 동안은 그 노예 상태로 있게 하다가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노예를 다 해방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주인님, 저는 어디 다른 데 나가기를 원치 않고 주인님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종에게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귀를 뚫은 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애초에 이렇게 사람이 귀를 뚫는 이러한 일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종이 그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뚫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과 아름답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에 관한 규정이 12절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고의가 아닌 채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는 말아라. 그리고 사형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라.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륜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시켜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죠. 16절에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 사형시켜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상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맞았는데 죽지는 않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치료비와 이 위자료, 그렇죠? 시간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까지 물어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 시간에, 이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 근 3,500년 전의 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고조선시대보다 앞선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시간의 손실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구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없으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이 문장을 잘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했어요. 임신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임신부가 지금 아직 그 해산할 시기가 안 됐는데 그 임신부를 다치게 해서 조산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그냥 바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손해가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다른 손해가 없다는 것이 이 아이를 뵌 여자 엄마에게 다른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빠져나온 그 아이에게, 그 태아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문장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둘 다? 누구요? 태아. 예, 어떤 것 같으세요? 문장에서 읽으실 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구절이, 다른 손해라는 것이 그 엄마의 손해, 엄마가 어딘가를 다쳤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이, 태아의 인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태아는 지금 그렇게 조산이 돼갖고, 심지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다친 엄마, 아기 엄마에 대해서 그 아기 엄마가 눈이 다쳤으면 그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뽑고, 그렇죠? 이가 부러졌으면 그 다치게 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고 지금 그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다른 손해가 없으면이라는 이 부분을 그 아기 엄마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성경이 그 태아에 대해서는 그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 엄마도 엄마지만, 그 아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갓 태어난 그 아기도, 하나의 엄연한 그 인격이고,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가 다쳤든지 그 다친 것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서 이 다치게 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그것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니까 이 다치게 한 사람, 죽게 한 사람도 죽여라.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교도들 중에서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심지어 그 아직 뭐 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뭐 임신 몇 개월까지는 영이 있는데 영이 없는데 그 이후에는 영이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 이것이 제가 읽기로도 지금 이 다른 손해라는 것이 이 태아에 대한 그러한 손해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명백하게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고 그 아이에게 어떤 손상이 신체적 손상이 따랐다면은 어른과 똑같이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태아를 상해한 경우, 그러니까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현대에 참 두려운 이야기죠. 현대에 그 낙태를 이렇게 시행하는, 시술하는 그러한 의사나 또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는 그 이제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그 태아들이 그렇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창조하신 그 지구 또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말 지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그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참 마귀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에 상해가 가해지는 경우인데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짐승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소가 그렇게 받는 사람을 들이받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주인도 죽여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경우에는 도살시키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주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방치한 경우라면은 주인도 사형시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경우 도둑질한 경우에 대해서는 2절에 22장 2절입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그러니까 배상 도둑질의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데 한밤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 주인에게 맞아 죽었다. 밤중에 죽었으면 그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사실 이제 이런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가택 무단 침입 죽어 무단 침입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래도 그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당방위로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걸 인정하지는 않지만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렇게 사유 재산에 함부로 막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총을 쏘죠. 미국은 총기가 개인 소지가 가능하고 애초에 미국이 세워질 때부터 그런 것을 그런 서로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다 총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가 바른 것 그것은 다 총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의 없게 행동하면 바로 쏴 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함부로 해도 이렇게 그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총기를 소유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왜? 그냥 함부로 했다면 바로 죽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 이제 악수하는 전통이 그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손 딱 내면서 나 총 없어 이거. 그래서 도둑이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한밤중이었으면 그러면은 이 주인으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둑을 쳐서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돋았으면 3절에 밝은 때에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때려 죽였으면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했으면 이것은 배상하도록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제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여자의 지참금을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그 간음한 여자와 강제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이자와는 내 딸을 결코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참금만 지불하도록, 그렇게 돈으로만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마녀에 대해서는 사형시키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짐승과 이 성관계를 갖는 그 수간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사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니까 나그네 또는 22절 과부 또 아버지 없는 아이, 그러니까 고아,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을 하나님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이 고리대금으로 아주 대단히 악명이 높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단의 법도들이 지금 소개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도지사, 이제 그 충청도 지역에 이제 도지사를 이렇게 좀 역임하시고 뭐 했던 분이세요. 이제 그런 분을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나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실제적인 복음은 이제 그분에게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통 자기 것으로 꽉차 있어서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으시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이제 복음 자체를 이야기를 하질 못했는데, 그분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그러한 공직에 있을 때 법을 많이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법을. 법을 많이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대단히 불합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볼때 대단히 불합리한 법들이 많더라. 그 말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또한 가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이 완전치가 않아서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뜯어 고쳤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법은 그렇게 계속 뜯어 고치고 고치고 뜯어 고쳐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읽은 이 판단의 법도들은 이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창조주 되시는 분, 인간만 창조하셨습니까? 짐승도 창조하셨죠. 짐승의 창조주가 되신 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주가 되신 분, 온갖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직접 판단하시는 판단의 법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의 법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람이 훔쳤다. 그러면은 그 당나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그 사람을, 주인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당나귀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우주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얼마를 배상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의 법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의 법도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시는 판단의 법도,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정당한 법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정당한 법규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러한 율법 이러한 것들 판단의 법도 십계명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 22장 31절에서 그래서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너희가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너희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희가 매일 그것을 수도 없이 어기지 않느냐 너희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 그걸 좀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장에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판단의 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짓 소문 또는 위증하지 말아라. 여기 2절에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자,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참 사람들은 얼마나 군중 심리에 약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대단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그 빨간 티셔츠 이렇게 다들 입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 단결심이 좋다 뭐 애국심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그 집단 최면에 걸린 듯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군중 심리에 이렇게 휩쓸리기가 대단히 쉬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머저리티가 뭐냐? 머저리티 다수. 한국 사람들도 다수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수 측에 속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자금은 다 이단 취급을 받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 자체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조선으로 넘어갈 때나 또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나 뭐 또 조선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넘어올 때나 또 이 현대사에서도 이 각 공화국들의 정권이 바뀔 때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잘 존중해주고 아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접해 줍니까? 아니죠. 다 그 일순간에 딱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그 이전 정권은 다 역적들이 되면서 그냥 싹 죽이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 다수, 이 어떤 주류와 다수 쪽에 붙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의 습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교회가 정말로 성경대로 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뭐 교단에서 인정받는 교회냐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명백하게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미국 사람들이 그 다수 머저리티를 이야기할 때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머저리티 다수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그게 다수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게 다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렇잖아요.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 쪽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그럼 나와 하나님이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참 건조하고 참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대단히 좀 두려우면서 참 건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어떤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한 어떤 규정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표현 이것을 사실 율법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했다. 우리는 열이면 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소하다. 그렇죠? 그거 쌤통이다. 그렇죠? 그게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은 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참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왕권을 이제 내놓고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그럴 때그 심의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저주하게 놔둬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적이 잘될 적이 그러니까 잘못될때 조롱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적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겨가면서 그 심의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러한 저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심의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든다. 뇌물 수수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그네 학대하지 말아라. 너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냐? 나그네 학대하는 거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는 안식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의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일곱째 해, 6년 동안은 농사를 잘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려라. 땅도 좀 쉬어야 된다. 그렇죠? 땅이 계속해서 지금 양분을 식물들에게 다 이렇게 뽑아주면서 땅도 기진하지 않았냐? 땅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쉬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그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어떤 들 열매, 이런 것들을 짐승들도 먹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러한 자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14절부터 나오는 그 명절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